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노크하면서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재촉했지만은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자고 있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교회 늦겠다. 그랬더니 아들은 피곤한 얼굴을 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둘째 이유는 저도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래 너희 나이가 50이다. 둘째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이쯤 되면 상황이 어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도 아닌데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목사는 아니지만은 평신도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또는 세상에 있는 악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영혼을 수선하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사도적인 사명을 주어서 담당할 자들로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깨어지고 손상된 모습으로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손으로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야 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담임 목사인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찾아서 복 주시려는 사람들은 심령이 상하여서 울고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참담하게 되어서 무너져 있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러 이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받을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는 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찾고 계십니다. 복과 은혜를 베풀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심령이 상하여 있고 또한 그런 상태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봤다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기도하다가 보게 된 환상입니다. 환상은 아시다시피 꿈과는 다릅니다. 꿈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꾸게 되지만은 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즉 우리의 현재 의식이 지금과 같은 각성 상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동안에 현실 세계와 겹쳐 보이는 이런 활동 사진입니다. 그 환상은 우리의 맨눈에는 안 보이고 영안이 뜨인 자들에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상 중에는 환상을 보는 자가 자기의 현재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상 중에서 지적인 판단을 하면서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인물과 실존과 인격적인 대화까지도 가능합니다. 환상이 끝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환상 중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지요. 꿈은 보통 때는 잘 기억 못하잖아요. 특히 개꿈은 더하고 기억 못해요. 그러나 환상은 명명백백하게 기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후부터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이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전 6세기 사람인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의 제목을 붙인다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석류는 신기한 나무가 아니고 성지에는 보통 볼 수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눈을 언뜻 들어보았더니 화석류 나무 숲을 보게 되었고 그 숲 속에 붉은 만 탄 사람, 정말을 탄 그 사람이 뭘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는 또 다른 말 탄 사람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붉은색, 자색, 백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무대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과 내용을 설명하는 해설자 천사, 영어로는 interpreter angel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해설자 천사와 그리고 붉은 말을 탄 기수, 즉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대단히 함축적인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본문을 잘 살펴야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회복된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무너져 내린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구약 백성들의 상황은 1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예루살렘 성읍을 유다 성읍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이미 70년이나 경과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 붙잡혀와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경과했다는 말입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과 유다 성읍이 파괴된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전쟁 당시에 폐허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금, 은,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옛 성전터를 말끔히 청소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지대를 놓고 법석을 떨다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된 채로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는 우리 하나님의 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절단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신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의 포로 상태로 살아가는 신세라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지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파괴와 멸망이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회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사랑하여 선택한 구약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과 조약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비록 계약을 맺었지만은 그 계약은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그 후손들인 구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만 잘 지켰더라면 그런 치욕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부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 여기 섬기는 일에 빠져버립니다. 바알은 구름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농경을 하자면 이거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조상 측부터 섬겨오던 홀로 한 분이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버릴 수가 그래도 없지요. 그러니 그 시내산 계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실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계약의 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니 멸망한 도리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배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한 막대기가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역사가 보여준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21년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50년 뒤에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린 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되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살짝 징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구약의 백성들을 마구 뚫려 패고 때리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막 뭉개버렸어요. 이 사실을 본문 15절 말씀 후반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하나님은 조금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조금만 노했는데 아니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만 손을 보기를 원했지만 주변의 열강들은 때를 만난 듯이 그들의 미움과 분노로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두들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세상 말로 하면 조졌다 이릅니다. 반을 죽여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이 아니고는 결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울고 무너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입니까? 겁을 주고 위협하려는 얼굴로 다가오셨습니까? 아니지요.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늘 성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긍휼하심이 가득합니다. 사랑하기에 아들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매맞고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괘씸한 이 분노보다는 마음에 긍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당자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떠했어요? 보선발로 뛰어나왔잖아요. 저 멀리 있는데 집안에서 확 뛰어나와가지고 비참한 몰골의 아들을 덥석하면서 맞아주셨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 가끔 그러기도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체험해봤으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망가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싸매기 위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상처나서 피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담한 심령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주께로 돌아갈 힘이 없기에 그냥 죄 지은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하늘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쏜살같이 우리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내가 한 걸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 걸음 타고 오십니다. 이거는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는 세상 가운데 방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나락과 같은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점을 한시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전 컨텍스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메시지를 1장 초반부에 주었습니다. 그 시점이 다리오 왕이 권좌에 앉은 지 2년 8번째 되는 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주었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11번째 달입니다. 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3개월은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기간입니다. 3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짜 과거의 모든 죄를 뉘우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자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때요? 뭐 돌아서면 또 같은 죄짓지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고 또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죄사함 청구하고 이런 사이클을 타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면 죄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 3개월간의 기간을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네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 부사는 히브리어는 오드라는 글자를 써요. 한국말 번역은 다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다시라는 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옛날 지위와 영화를 회복시키다는 의지를 이 다시라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회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오시면 되어질 일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복귀되는 일입니다. 16절에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라고 명백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서 제일 먼저 찾을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성전이지요. 성전. 하나님 오시고 인간이 같이 들어가 만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처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이유는 성전은 구약 백성 삶의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로 모일 수가 있는 구심점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중앙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야 하는 부분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놓아야 둬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중심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삶의 중심부에 놓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나의 그 일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고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가치관 속에서 선택하며 삽니까? 예수가 first이고 믿음이 first이고 신앙 성경이 first가 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오늘날도.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몇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 두 번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뭐 직장일, 학교일. 세 번째,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오늘 너무 힘드네. 오늘 빠지자 그래. 이게 세 번째. 포스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교회 가야지. 이게 첫 번째. 삶에 하나님을 삶에 프라이즈 넘버원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성전부터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셔 할 일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목줄은 건축할 때는 measuring line입니다. 측량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과 성곽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3년 후에 516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고 그 성전은 역사가 말하는 대로 제2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1성전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말입니다. 그 불탄 자리에 제2예루살렘 성전이 주의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총독 느헤미야, 그로부터 주전 444년 통하여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함으로써 우리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시면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17절 후반대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비해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축제적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또다시 나의 성읍들이 좋은 것으로 흘러 넘치도록 풍부하리라. 또한 풍부하도록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어서 성 밖으로까지 흩어서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풍부한 물자가 예루살렘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풍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쓴맛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풍요를 회복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 같은 선포는 그들에게 큰 소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곽이 완성되고 그 안에 풍요가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리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선택하셨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다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이 큰 죄를 지어서 나락에 떨어졌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돌이키는 그 현장, 죄로 얼룩져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이 우리 뒤꿈치에 그대로 따라오셨어요. 어떻게 내가 고개 돌리면 주님 뒤에 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위로하려고 따라오셨어요. 죄 가운데 갈기갈기 지켜진 참담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병든 몸도 만져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망가지고 이질해진 인간관계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들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들에게 이전에 누리던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충만에 들어가는 소극입니다. 소극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예쁜 날 기도라 주나의 죄 다 씻으리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예쁜 날 기도라 주나의 사랑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맞춰서 영광의 눈성이 깊은 날 주나의 맞으시구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당신에게 있어서 참 기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날, 그날이 참 기쁜 날이지요. 그 기쁜 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죄악에 대한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삶에 모시며 내 삶이 풍요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 자백함으로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그래서 정결함과 그리고 내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는 그날, 오 하나님 이날이 참 나의 기쁜 날이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없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오니, 오 하나님 성령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간절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돌이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우리들이지나, 그러나 하나님 주님 내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날, 참 기쁜 그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지었던 또 죄악들이 있어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셨고 십자가 피로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오셔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참단한 심령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당당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저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신 믿음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한 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영광송 2장을 부르겠습니다. 관계를 깨뜨리지만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얼마든지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걸 인정하고 또 주님께 자극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새로운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하시니, 예배드려놓은 지체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지이다.